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니와 상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를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적 신분을 표현하신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신 성품을 살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며 예수님 자신이 목자시라면 양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목숨과 맛 바꾸신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양이 어떤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셨을까요? 양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양은 대부분 온순하고 순종적인 그리고 호감 있는 짐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양을 무조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짐승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양띠라는 이유만으로 호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성화 속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양은 좋은 동물이라는 선입견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의 속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양띠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양의 못된 습성을 알면 알수록 저의 본성을 들킨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 생존하기에 가장 불리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에게는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망할 수 있는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머리도 멍청한 편이라 어디로 가야 좋은지 어디로 가야 나쁜 길인지 그러한 것들조차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그 험한 먹이사슬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2m 앞에 있는 사물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성질 또한 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양은 여름에는 모여서 잠을 자고 겨울에는 흩어져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원래 열이 많은 짐승인데 여름에는 다른 양들 곁에 붙어서 너 좀 더워봐라 하느라고 붙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자기 혼자 있어도 열이 나서 춥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잠을 잘 뿐만 아니라 내가 뭐하러 남을 따뜻하게 해주냐라고 하면서 떨어져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한 것 같지만 실제는 고집도 엄청 세다고 합니다. 목축업을 하던 중동지방에서는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가장 심한 욕으로 양 같은 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은 무능하기도 하고 고집이 세기도 하고 성질이 못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도 잘하는 불쌍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금방이라도 일이나 늑대의 밥이 될 뿐만이 아니라 도적이나 강도의 노략질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다스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적으로부터 양을 해치려고 하는 적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양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면 목자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아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적으로부터 양을 지켜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마을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밤에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을 우리에 넣고는 열쇠로 잠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문지기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아침에 목자들이 도착을 하면 문지기들은 목자를 위해서 양의 우리를 엽니다. 한 우리 안에는 여러 목자들에게 속하는 양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제각기 자기 소유의 양을 독특한 목소리로 불러냅니다. 서양의 목자들은 종종 개를 이용하여서 양을 우리에서 몰아내지만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의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고 양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그들을 초장으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럴듯하게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어도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바르게 구별할 줄 안다고 합니다. 양의 특성 대부분은 못되고 또한 약한 모습들이 많지만 그런 모습이 있기에 양은 자신을 지키는 목자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좋은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를 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신의 삶의 통치권을 기꺼이 목자에게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의 음성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씩 구별하여 부르셨을 때에 즉각 응답하고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기꺼이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을의 공동 우리 이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따뜻한 계절이 되면 양을 고원에서 방목하다가 밤에 마을로 돌아올 필요가 없을 때에는 양떼를 고원의 중간에 있는 양의 우리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언덕 중간에 있는 양의 우리는 단지 벽을 둘러싼 공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벽에는 양이 출입할 수 있는 입구가 있기는 했지만 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가 그 입구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목자가 우리의 입구를 가로질러 누워 잠을 자면 누워있는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양의 우리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양떼는 울타리를 두른 담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자에 의해서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담을 높게 쌓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또한 많은 스펙으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지켜가려고 하지만 높은 담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스펙이 우리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을 바르게 볼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높은 담이 아니라 넓은 스펙이 아니라 오직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분들이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높은 담을 쌓는 삶이었고 또한 많은 스펙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이었다면 또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신앙 생활을 해왔다면 이후로의 삶은 그분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께 삶의 통치권을 온전히 넘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발사되고 고층 빌딩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또한 첨단 기계를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첨단 의학이 있어서 수명이 길어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의 돌보심을 거절하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영원히 양입니다. 주님만이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하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흠잡을 것이 없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버리다에 해당하는 티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형입니다.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삭꾼은 양의 목자가 아닙니다. 삭꾼은 돈 때문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삭꾼은 양을 돌보는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보수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참 목자와 언제나 대조적입니다. 양에게 이리나 늑대는 치명적인 적이라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이리나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삭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양에게 위험한 일이 처한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평소에는 삭꾼과 선한 목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존재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뿐만이 아니라 양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인도하여 한 무리, 한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있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몰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줄로 착각하고 삭꾼에게 맡겼던 우리의 인생을 참 목자, 선한 목자께로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결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의 통치권을 넘겨드리기에 합당하신 선한 목자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시듯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또한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께 응답의 삶을 사는 길은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18절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만큼 간결하고도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와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이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2004년도 부활주일 즈음 개봉한 멜 깁슨 감독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당시 제가 사역했던 인도 봄베이 한인교회 교우님들과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유사한 영화를 그동안 여러 편 보았었기 때문에 사실 긴장감 없이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진행될수록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로마 병정의 채찍에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얼굴이 일그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영화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인도인, 서양인, 그리고 한인교회 교우님들 모두 함께 긴장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병정들의 채찍에 맞아 땅바닥에 쓰러지실 때면, 그리고 쓰러지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채찍에 맞으시는 광경을 목도한 관람객들은 여기저기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던 저는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쿵 쓰러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일어나세요 주님. 주님이 일어나셔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셔야 제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 대신 고통 당하고 계시는 주님께 간절히 간절히 외쳤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두 손을 움켜쥐었던지 손바닥에는 깊고 선명한 손톱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말미에 하늘에서 커다란 눈물 한 방울이 하고 떨어졌을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기적이고 무능하며 고집 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그것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못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골고다 고난의 그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양의 문을 통과한 양만이 목자와 상관이 있듯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2012년도 고난주간에 자신의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영원히 연합한 자,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신 교우님들의 일평생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우님들의 평생이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노예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허물과 죄악 덩어리인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고 악취나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신 주님,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일평생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